누군가 저에게 살면서 좀 위기가 언제였냐라고 물어보면 이제 대부분 남자들이 그렇듯이 이제 군대가 저는 떠오르는데 저는 군대에 갔더니 뭐 이런저런 우여곡절 끝에 이제 행정병이라는 보직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군 생활하는 본인 입장에선 2년이 굉장히 길지만 그 일로 놓고 보면 그러니까 군대라는 곳은 약 2년의 시간마다 계속해서 담당자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일은 많은데 담당자가 일로 놓고 보면 빨리빨리 바뀌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게 있다면 아직 전임자가 있을 때 수개월 전에 후임을 뽑아요. 그래야지 그 일이 인수인계하는 작업을 잘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나라를 지켜야 되니까요. 근데 이제 그게 상식인데 문제는 이제 상식과 현실이 이제 안 맞을 때가 있는데 그 순간이 저에게 찾아왔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이제 자대에 배치를 받고 갔더니 이제 제 전임자가 나는 이제 불과 저녁을 몇 개월이 아니라 몇 주 앞에 남겨놨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 그게 뭔 상황인지 모르고 아 그렇구나 몇 주 있다 가시는구나. 그럼 이제 일을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이제 일을 배우는데 배울 때도 배울만 했어요. 그래서 뭐 이제 막 어려운 것 같고 뭐 일이 많은데 듣다 보니까 원래 이제 들을 땐 다 알겠잖아요. 그래서 알았다 알았다 그리고 이제 설명을 다 듣고 이제 몇 주 후에 그분은 집에 가셨어요.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진짜 매일 매 순간이 위기였어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막상 혼자 덩그러니 남아가지고 컴퓨터 앞에 앉아서 문서를 폈는데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특히 지금 생각해도 좀 아찔했던 게 얼마 안 있다가 검열이 있었는데 군대에서 검열은 이제 잘 됐는지 있어야지 말해야 될 자료가 있는지 뭐 엄청 엄격하게 보는데 그걸 말로 들었을 때는 아 그럼 뭐 검열 잘하면 되지라고 했는데 이거 잘못하면 감옥 가겠구나 뭐 해서 엄청 이제 긴장하면서 뭐 했는데 그때 이제 저에게 생명줄과 같았던 게 뭐냐면 이제 사수가 그래도 좋은 사람이었는데 저한테 메모를 다 남겨줬어요. 이거대로 이렇게 하면 돼. 제가 진짜 그거를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몰라요. 여기에 내 살 길이 있다. 그래서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이 행간에 있는 의미가 뭘까? 이 사람은 무슨 의도로 이 글을 썼지? 막 그래서 밤에 막 그 펴가지고 읽어보고 했는데 그 기록한 대로 제가 일을 해나가다 보니까 모든 위기를 넘길 수 있었고 그 선임의 그 사수의 기록이 제 것이 되어가면서부터 저는 이제 모든 위기를 넘길 수 있었고 그게 다 제 실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니까 저는 결국 드디어 평범한 행정병이 될 수 있어요. 아주 평범한 행정병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군 생활하고 지나갔는데요. 우리의 신앙에도 보면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자체가 보면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도무지 도달할 수 없을 정도로 먼 곳에서 삶을 시작을 하죠. 그래서 우리의 자력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돌아가는 것은 완벽하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들이 있지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 나라로 돌아갈 것이냐의 문제예요. 근데 이런 주제를 갖고 얘기를 하면 아, 교회를 다니고 뭐 수요일날 예배 나올 정도면 누구나 다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대답할 것 같은데 제가 실제로 대학 지고 사역을 하면서 한 명 한 명 만나서 물어보니까 생각보다 자신의 신앙을 저는 아직도 구원의 과정 중에 있습니다라고 대답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어떻게 보면 과정 중에 있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긍정적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사실은 신앙은 원래 중간이 없잖아요. 성경은 극단적인 양 갈래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마치 중간에 무슨 길이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데 사실은 저는 그런 신앙의 모습들을 볼 때 가장 큰 불안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어떤 말씀이 필요할까라고 했을 때 어쩌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오늘 예배자들 가운데 굉장히 소수일 수도 있어요. 사실 소수이길 바라는데 여전히 나는 신앙의 여정이 구원의 과정 가운데 있다라고 대답하는 분들이 있다면 왜 이렇게 이 과정은 긴지 왜 이렇게 과정 가운데 내 마음은 쉽게 흔들리는지 분명히 내가 은혜 받을 때도 있고 사역하면서 뭔가 뭐 성장을 경험하는 것 같은 때도 있는데 유혹 앞에 또 위기 앞에 신앙이 무너지고 정말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대답하기가 어렵다면 그럼 우리는 어떤 말씀을 주목해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도 광야의 모든 여정 가운데에도 위기가 없었던 것은 아닌데 그 모든 위기 때마다 위대한 지도자가 늘 함께했죠. 그 지도자는 백성들이 목이 마르다고 불평하면 물을 떠다주고 배고프다고 먹을 거 달라 그러면 막 먹을 걸 갖다 주는 위대한 지도자였는데 그 지도자에게 위기가 찾아왔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오늘 여호수아서 1장 1절 말씀 어떤 문제가 찾아왔는지 다시 한번 1장 1절 말씀을 한번 자막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호수아는 충격적인 현실을 직면해야 됐죠. 그 위대하던 지도자가 죽었어요.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길로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모세는 신약시대까지도 그 이름이 붙는 순간 그 권위가 어마어마하죠. 모세가 얘기했다. 그럼 그 신약에 가서도 죽은 지 1000년이 넘은 시간까지도 감히 누구도 모세의 그 이름에 도전을 못해요. 모세가 말하는 순간 그냥 끝이에요. 근데 그런 위대한 지도자가 여호수아는 자신의 시대에 죽었어요. 그리고 그 여호수아가 하던 일을 이제는 너가 맡아 라고 사명을 맡게 됐을 때 여호수아가 느꼈어야 될 어떤 부담감 또는 위기는 뭐 거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도 여호수아를 찾아오시죠. 그래서 얘기하세요. 자, 이제 모세가 죽었으니까 여호수아야 너한테 사명을 맡긴다. 이 백성을 이끌고 저 가나안 땅으로 가서 네가 차지해라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여호수아 기분이 어땠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꼭 필요한 말을 같이 해주세요. 오늘 본문 6절 말씀인데요.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굳세고 용감하여라. 내가 이 백성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을 백성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사람이 바로 너다. 그래서 모세의 후계자, 내부적으로는 이 어마어마한 타이틀, 또 앞에서는 지금까지의 광야 전투와는 비교도 안 되는 가나안 정복 전쟁이 기다리고 있는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그 두려움에 대해서 위로하시는 것이 아니라 용기에 초점을 맞추세요. 여호수아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단순한 말이죠. 여호수아야 용기를 내라. 그러면서 설명하시는 말이 권한이라는 것을 묘사하시면서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주세요. 너희 조상들이 나에게 맹세로, 그러니까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맹세로 받은 땅이 바로 저 땅이야. 근데 마치 자녀가 부모에게 그 유산을 상속받듯이 저 가나안 땅을 이 백성에게 물려주는 역할을 감당할 사람이 여호수아 너다라고.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약속은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자녀가 부모가 자식에게 땅을 물려주듯이 그런 물려주는 것 같은, 앞에서 보면 뭐 불가능할 것 같지만 하나님은 완전 다르게 얘기하시죠. 이 일은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권한과 같은 거야. 내가 주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텐데 그 일에 쓰임받을 사람은 너야. 그러니까 그냥 너는 용기를 내면 돼. 두려워할 필요 없어. 이 모든 과정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에도 용기가 필요하죠. 내게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냥 단순한 생각으로 돌아올 필요가 있어요. 주님께서 용기를 내라고 하시면 그냥 용기를 내면 그만입니다. 세상의 영향을 받은 내 생각과 건강한 믿음은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결코 자연스럽지 않아요. 세상의 영향을 받은 나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원래부터 자연스럽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고 또 밖에 나가서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잖아요. 그럼 밖에 나아가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환영받을 것을 빨리 포기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을 닮아가려 하고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려고 하고 그것을 선포하고 그대로 지켜나가다 보면 반드시 저항과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빨리 포기하는 것이 지혜죠. 환영받거나 이해받거나 공감받는 것은 그런 일은 없다. 그냥 이 길이 바른 길이고 이렇게 살아야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내 삶 가운데 이루어주시고 내가 볼 땐 불가능해 보이는 저 가나안 땅을 내가 유산으로 물려주는 그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모르지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하나, 용기를 내는 것.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 신앙 가운데 붙잡아야 될 단순한 생각이죠. 원래 고민도 적당히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 건데 여호수아 같이 앞에는 가나안, 내 앞에 놓인 것은 모세의 후계자 이러면 고민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여호수아에게도 주님께서 용기를 내라고 하시면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때로 여러 가지 고민과 신앙적 위기와 때로는 어떤 과정이 길매에 대한 고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내라고 하시는 이 모든 상황은 우리는 결코 여호수아보다 부담스러운 상황에 있지 않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단순하게 그저 용기를 내. 너는 일어나 용사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반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난 앞에선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용기를 내면 이제 가서 싸우면 될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아직 안 끝났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용기를 내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이제 목숨 걸고 가서 싸우면 될 것 같은데 오히려 그런데 네가 더 용기를 내야 될 일이 있어라고 하면서 방금 거의 뭐 이 정도면 끝난 거 아니에요? 하는데 그 다음이 있어요. 오히려 점진적으로 더 나아가서 더욱더 용기를 낼 일이 있어. 사실은 이게 내가 너에게 더욱 강조하고 싶은 말이야 라는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도록 하여라.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주님은 민족을 어떻게 이끌어라,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점령해라 이것이 아니라 말씀에 주목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명령하십니다. 어떤 강조인가요? 여호수아는 모세와 지금까지 함께 지내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다 들었어요. 그래서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다 듣고 알고 있지만 내 눈앞에는 지금 가나안이 있어요.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 같은 상황이 있다 보니까 무기가 몇 개인지 전략은 뭐인지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가 가진 에너지, 가장 많은 에너지 그리고 가장 많은 시간을 공들일 것은 지금 내가 말씀에서 치우친 삶을 살고 있나? 아니면 좀 넘어가는 삶을 살고 있나? 여기에 계속해서 가장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복전쟁을 앞에 두고 있는 장수고 정말 수백만 명을 이끌어야 될 사명을 갖고 있는 지도자에게 그가 에너지를 어디다 써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서 치우치지 않은 삶을 살아라고 하는 것은 목숨 걸고 싸우라고 하는 것보다 사실은 더 큰 용기를 필요로 하죠. 더 큰 용기가 필요해요. 잠깐 멈춰라. 기도할 시간이야. 말씀 읽을 시간이야. 그리고 그 말씀대로 빗나가는 것 같으면 우리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아, 우리 싸워야 되잖아요. 그거보다 말씀대로 살도록 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해라고 말하는 것이 여호수아에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주님께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또한 여호수아, 주님은 여호수아의 시간과 관심이 어디에 집중해야 하는지를 또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우리 8절 말씀도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8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가는 길이.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의 모든 과정 가운데 여호수아가 매일 용기를 내야 될 것은 말씀을 주목하고 그것을 공부하는 거죠. 얼마 전에 수능이 지났는데 대부분 이제 여러 종류의 우린 시험들을 경험해 보잖아요. 근데 자, 우리 너 공부해야 돼라고 했을 때 어떤 누군가가 수능을 앞두고 책 한번 이렇게 쓱 읽어보더니 아, 저 공부 다 했어요라고 했을 때 저희는 많이 염려하죠. 그건 공부가 아니야. 그건 공부가 아니고 그 써 있는 내용들을 하나하나 곱씹어서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을 깨달아 내 것으로 삼기까지 묵상하고 반복하고 파헤치는 것이 그게 공부야. 다른 번역을 보면 묵상이라는 말을 썼고 오늘 새번역 성경을 보면 공부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해서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아, 주님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드디어 알겠어요. 그렇게 대답할 수 있으면 그러면 가나안은 들어갈 수 있어. 그러면 가나안은 너의 삶 가운데 반드시 찾아올 거야. 반대로 얘기하면 말씀이 늘 모호하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모른다면 여호수아는 자신의 힘으로 여리고 성도 가나안도 점령할 수 없습니다. 원어 성경을 보면 용기라는 그 단어의 뜻 중에 보면 단단히 묶는다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단단히 묶는다. 우리가 어느 날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그 목숨을 의지할 줄 하나를 내 허리에 동일 때 매듭을 묶으면 살살 붙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 생명줄 매듭을 묶을 때 얼마나 단단하게 묶을까? 그 매듭처럼 용기를 품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일이 용기가 필요해요. 단순한 믿음 또 그냥 뭐 읽으면 되죠가 아니라 이 말씀대로 살아야만, 이 말씀을 내 것으로 삼아야만 내가 살 수 있다라고 신뢰하는 것에는 그렇게 빨리 내 삶이 달라지지 않을 수 있고 앞에서 여전히 여리고 성은 몇 미터의 높이의 성은 여전히 그 앞에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시간과 온 마음을 말씀에 쏟고 묵상하는 일에는 그 매듭을 묶는 것 같은 용기가 필요해요. 여리고 성은 주님이 무너뜨려 줄 수 있지만 말씀 앞에 용기를 품는 것은 어때요? 내가 해요. 매듭을 묶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 선택을 우리 보고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때로 성경을 배워서 오히려 우리 마음이 어려워질 때도 있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마음이 무거워질 때도 있는데 로마서 3장 20절은 다음과 같이 우리의 그런 현상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3장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인식할 뿐입니다. 사실 로마서 자체가 율법의 한계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행위대로 아 성경이 이렇게 써 있으니까 그대로 살게요, 그런다고 우리가 의로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도 그렇게 자신의 신앙을 증명하려 하니까 바울이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율법 안에 혹은 말씀 안에 어떤 목표가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하나가 있다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거예요. 때로는 십계명 가운데 거짓말하지 마라. 단 하나의 계명인데 왜 그렇게 많이 나는 어기면서 사는지, 하나님 고작 10개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조차도 하루에도 몇 번씩 범하며 사는 나를 보고 내가 죄인이구나를 깨닫는 거예요. 이해와 깨달음은 다르죠. 아 그래요, 저 죄인이에요. 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 그런 거구나가 아니라 처절하게 깨닫는 거죠. 처절하게 곱씹어 보다 보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됨이 뭔지를 처절하게 깨닫는 시간, 그게 말씀 안에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읽다가 괴롭잖아요. 그건 정상이에요. 그 처절한 괴로움과 고통이 있어야만 진정한 치유와 자유와 회복 또한 경험할 수 있죠. 고통이 없는데 어떻게 자유의 감격을 맛볼 수 있겠느냐. 로마서는 우리에게 오히려 역설적으로 얘기해 주고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또한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도 말씀의 유익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유명한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로 태어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를 소망하죠. 근데 도대체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겠느냐. 애초에 하나님 나라는 사람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볼 수가 없고 그 길을 어떻게 가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말씀에 써 있는 대로 살기 시작하잖아요. 그런 순간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그 길에 내가 들어서고 걸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분명하게 그 길을 걷고 있는 나를 볼 수 있고 그리고 성경은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될 것이다. 그 길을 보게 될 것이고 그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그 모든 것이 어디예요? 말씀의 능력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내 것으로 삼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합니다. 스포츠 영화 중에 코치 카터라는 영화가 있어요. 코치 카터. 어떤 종류의 스포츠일까요? 네, 농구예요. 농구. 제가 대학지부 설교하면서 뭐 거의 대부분 스포츠를 농구 얘기만 해가지고 스포츠 영화 중에 코치 카터라는 농구 영화가 있는데 실화예요. 켄 카터라는 실제로 있었던 그 농구 감독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었으니까 사실 실제 있었던 사건이죠. 미국의 리치몬드 고등학교 농구팀을 팀으로 이제 켄 카터라는 감독이 새롭게 부임을 해요. 근데 부임해서 와서 보니까 이 학생들이 농구를 제법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동네에서 이 지역에서는 잘하는 사람들인데 밖에 나가면 2승 42패 그러니까 완전히 뭐 꼴찌의 바닥을 깔아주는 그런 팀인 거예요. 근데 뭐 선수들 자존심은 세고 또 부모들의 그 기대는 높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이 팀을 어떻게 해야 되나. 뭐 감독이 왔는데 첫날부터 막 대들고 주먹질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감독이 선수들에게 두 가지 원칙을 세워요. 하나는 농구의 기본에 충실할 것.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지금부터 기본을 연습하라고 하면 다 필요 없고 기본만 하는 거야. 두 번째, 성적을 받아와라. 근데 이 성적은 너희가 대학에 갈 수 있기 위해서 필요한 성적이야 라고 하니까 학생들이 어마어마하게 저항을 하죠. 아, 저희 대학 갈 필요 없어요. 그리고 저는 저희 원래 하던 방식이 있어요. 이 친구가 주 득점원이에요. 우리 나름의 다 전술이 있어요 라고 하는데 카터가 세운 원칙에 조금도 타협하지 않아요. 타협하지 않고 아무리 에이스라도 원칙을 지키지 않잖아요. 그럼 출전을 정지시키거나 심지어 팀에서 방출해버려요. 저항이 어마어마하죠.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성적이 조금씩 오르기 시작을 해요. 근데 조금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학생들이 농구 실력은 조금 늘었는데 자기가 약속한 두 번째 학업 성적을 받아와라라고 해서 나중에 그 시험지를 선생님들로부터 받아갖고 보니까 시험을 못 본 정도가 아니라 수업에도 안 들어온다는 거야. 어디 체육관 문을 걸어 잠가버려요. 농구할 필요 없어.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학생들의 저항이 아니라 이제는 부모님들이 나서가지고 난리가 나기 시작을 해요. 아니 얘네가 농구 말고 뭐 할 게 있냐. 왜 그거를 걸어 잠그냐.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지역 언론에서 인터뷰를 오기 시작을 해요.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너가 감독이고 좀 있으면 시합인데 체육관 문을 걸어 잠그고 농구 선수한테 성적을 달라고 하는 게 그게 말이 되냐. 조금 지나니까 교육위원회가 열려서 회부가 돼요. 너 일로 와가지고 재판을 받아야 된다고. 부모들의 항의가 말도 못한다고. 그런데 카터 감독은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학생들이 아무리 여기서 농구 좀 한다 그러고 자기들끼리는 세네 머네 하지만 이 동네 출신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대학에 갈 확률보다 감옥에 갈 확률이 80%가 더 높다. 그러면 학생들의 지금 농구 성적이 아니라 누군가는 이 학생들의 미래를 봐줘야 된다. 나는 이 학생들의 미래가 걱정이 돼서 이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원칙을 세웠을 뿐이고 난 그것을 조금도 타협할 마음이 없다. 만약에 이 내 제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나는 물러나겠다. 나 대신 다른 감독을 찾아와라. 카터가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었던 말은 이런 거겠죠. 시합은 거기는 싸움터가 아니야.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싸워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싸움은 오늘 여기 체육관에서 이루어져. 너희가 들어가는 매일매일의 그 수업 시간에서 이루어져. 더 힘든 것은 내부의 싸움이야. 사람들은 밖에 나가서 몇 등 했냐 이걸 갖고 물어보지만 그것은 싸움터는 오히려 승리를 얻어오는 것이야. 매일매일의 싸움에 승리할 수 있다면 전쟁터는 혹은 그 어떤 시합이든 그곳에서 너희는 승리를 얻어올 거야. 그러나 혹 어쩌면 너희가 시합에 나가서 질 수는 있겠지. 그러나 더 어려운 싸움, 너희 내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면 너희 미래에는 반드시 성공과 밝은 미래가 기다릴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그렇게 학생들을 축복하고 끝까지 가르쳐요. 학생들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을 하죠. 농구 하나도 그렇고 사실은 부모들이 학생들에게 부모조차도 학생들에게 기대했던 것은 농구 성적이죠. 학교도 마찬가지고 부모도 마찬가지고 세상에 우리에게 기대하거나 또 때로는 요구하는 것은 성공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걱정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읽는 일에, 말씀에 주목하는 일에, 말씀대로 사는 일에 용기를 내라. 저항이 부딪힐 수 있고 반대에 부딪힐 수 있지만 그 일에 죽고 사는 문제가 있다. 매듭을 묶어라고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두렵지만 유일한 길이 있어요. 두려워도 그 길만이 유일해요. 좁고 초라해 보이지만 이 길 따라 가면 살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약속을 의지하고 붙잡고 그 길대로 걸어가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문제는 그 약속대로 내가 사는 그 매듭을 묶을 수 있느냐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을 수 있죠. 주님께서 세 번째 말씀하세요. 본문 9절 말씀을 함께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하지 않았느냐?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고개 숙이지 마라. 너는 여전히 여리고 성의 벽돌 하나 어쩔 수 없는 존재이지만 여리고가 아니라 가나안을 점령하게 될 거야. 중요한 것은 이집트에서 노예로 태어나 평생 본 거라곤 그 우상의 숭배 문화 가운데 젖어 살던 여호수아 너가 이제는 내 법대로 사는 내 백성이 되는 것, 그게 더 중요해. 가나안 앞에서 너가 염려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아. 그러나 여호수아야, 너는 내가 뭘 염려하고 있는지도 알아야 돼. 저 가나안 땅을 차지했기 때문에 너가 내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 때 내 백성이 되는 거야.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가나안은 내가 너에게 유산처럼 물려줄 거야. 그러니 너는 오늘도 아직 요단강도 건너지 않았고 싸움은 시작되지 않았지만 오늘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어야 돼. 주님, 제가 용기를 내겠습니다. 고개 숙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저에게 주신 이 말씀 안에 가나안도 생명도 민족의 미래도 있다는 것을 제가 믿고 도전하겠습니다. 이 매듭이 풀리지 않을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시대의 여호수아, 또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